하나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석절 말씀 다 외울 거예요. 그렇죠? 다 외우시는 분은 암송하셔도 됩니다.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바꿨네요. 이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 단어가 얼마나 구절이 짧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학생들한테 너희가 좋아하는 그리고 암송하는 구절 뭐냐 그러면 요거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이거를 이야기했던 애가 있는데 우리 저희 집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들이 뒤에 앉아 있거든요. 저희 아들한테 오래전에 네가 암송하는 구절 뭐냐 좋아하는 구절 뭐냐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Jesus wept. 예수님이 우시니라. 그것만 딱 이야기를 그게 한 구절이에요. 사실은 한 구절인데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뒤에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세 가지는 우리 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까지 우리 함께 외웠으면 좋겠어요. 앞에 자막도 없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공동체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 그 오리진 스토리에 관해서 First Thanksgiving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온라인에 들어가면 구글링을 여러분 해보시면 그 위키백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근데 그 위키백과에서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이제 마치 데피니션처럼 정의처럼 아주 짧게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국경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참 고마운데 그런데 그 배경이 너무 약했던 거예요.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영국에서 일이 생겼는데 영국 교회가 그러니까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일이 생겼는데 로마에 캐톨릭 교회가 있잖아요. 로만 캐톨릭의 교회와 영국 교회가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영국 교회가 사실은 반대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기는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우리는 로마 캐톨릭을 따라가지 않겠다. 우리는 거기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14세기, 15세기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생겼는가 하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영국의 여왕이 우리가 그 로마 캐톨릭에서 독립할 테니까 분리될 테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와서 영국 교회를 세워요. 그게 성공회예요. 막상 또 성공회를 딱 세웠는데 아니 세상에 다른 건 다 똑같고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다 대신에 교회의 머리는 여왕이다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공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신교도들이 그거를 반대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반대했다고 영국의 여왕이 그냥 개신교 성도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개신교도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청교도라고 부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청교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 남아있으면서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유럽의 대륙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17세기가 되면서 거기에 그 미 대륙으로 넘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아메리칸 대륙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오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하는데 그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처음에는 배가 두 척이 떠나요. 배 두 척이 떠나자마자 배가 고장이 나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수리를 하고 한 달 후에 또 떠나요. 한 달 후에 떠날 때는 한 척만 떠나요. 그게 이제 메이플라워가 한 척이 떠나는데 그 배 안에 102명, 102명이 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딱 도착을 했을 때 그 도착하기까지 그 풍랑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몇 명이 도착해야 돼요? 산수해 보세요. 몇 명? 101명이잖아요. 근데 102명이 도착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배에서 얼라가 태어났어요. 배에서 이제 얼라가 태어나갖고 102명이 도착을 했는데 그게 11월 달이에요. 그 앞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저게 이제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게 1660년이에요. 1660년에 추운 날 도착을 해서 그 추운 겨울을 지나가게 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동안에 하루에 어떨 때는 두 명씩 죽을 때가 있어요. 거의 매일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봄에 이제 수확을 거둘 때쯤 돼 보니까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한 50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좀 덜 아픈 사람들이 특히 남자 같은 분들은 이제 가서 나무를 해갖고 와서 건물을 짓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을 파서 이제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열게 됐는데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Thanksgiving Day는 3일을 했어요. 3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날 때에 그 동네에 있었던 인디언들이 와서 같이 조인을 하게 된 거예요. 아마 그 지역에 칠면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터키를 이제 먹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그 Thanksgiving 때 많이 먹는 파이가 뭐가 있어요? 펌킨 파이, 그렇죠? 가을에 펌킨 파이 많이 먹잖아요. 펌킨 파이를 먹게 된 유래가 그 인디안들이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 펌킨 파이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펌킨 파이는 아니겠죠. 근데 좀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칠면조하고 그리고 펌킨 파이를 먹게 되는 것이 그 유래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됐는데 여러분 참고로 이 사람들이 나무를 해갖고 와서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지었을까요? 교회를 지었어요. 두 번째는요,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기들이 살 집을 얻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의 신앙은 대단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배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날이 토요일이에요. 도착한 날이 토요일이라서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리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내리려고. 그냥 내리면 예배 드리기가 힘드니까 뭐 이제 준비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리지 않고 배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 기도가 아직 남아있는 게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 기도를 합니다. 앞에 자막이 있어요.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첫 추수감사절 예배의 기도였어요.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자기 친구가 죽고 자기 가족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에 남아있는 사람이 50명, 어떤 사람은 이제 53명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5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절반이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집의 아이는 아프기만 했을지도 몰라요. 죽지는 않았을지 몰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옆집의 아이는 죽었어요. 내 아내는 죽지 않았을지 몰라요. 근데 저 옆집의 아내는 죽었어요.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있고 누군가에는 고통이 덜해요. 그런데 이들이 아픔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함께 모여서 함께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 친구를 잃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니, 내 아내가 죽고 내 남편이 죽고 내 자식이 죽고 내 부모가 죽었는데 그 고통을 대신할 수 있는 축복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유명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자라고 강조하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 때 개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그 제목을 보면 작은 제목이 12절 위에 있는데 교회에게 주는 권면이었어요. 마지막 말과 권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즉 공동체는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공동체는 감사는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것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시간을 지나가고 해를 거듭해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목사들끼리 만나서 요즘 교회 어떠세요? 그리고 물어요 서로가. 그럼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알잖아요. 그러면 다 통해요. 알잖아요 라고 하는 말은 다 통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교회와 성숙하지 않는 교회의 차이점은 뭡니까? 성숙하지 않는 교회는 작은 문제를 가지고 긁어대요. 감사가 없어요. 불평만 해요. 그러나 성숙한 교회는 작은 문제가 있든 큰 문제가 있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공동체의 특징이고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16절에서부터만 읽었지만 이 12절부터 보면 우리 공동체, 즉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자막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게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목사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즉 말씀으로 영육으로 가르치고 양육시킬 수 있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까지는 교회에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요. 그리고 16절에서부터 22절 그리고 27절에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믿음 안에서 교제해야 되며 그렇게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목사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목사에게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교회의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부목사를 두기도 하지만 부목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직분을 세우지요. 그게 장로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니까. 그래서 교제가 있고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읽은 이 말씀은 어느 부분에 해당됩니까? 예배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배, 특별히 공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Public Worship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공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일주일 내내가 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순간순간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회중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강조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며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했던 것이 초대교회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물론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올 수 없는 분들도 계세요. 어디 멀리 여행이나 출장을 갔는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려야죠. 참여해야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저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지막의 수단입니다. 공예배는 특별히 공예배는 성도들이 모여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바로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에 공예배에 성공하시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예배를 보면 예배에 뭐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말씀을 들어라,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이,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왔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 줄 아십니까? 밑으로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시내산에서 회중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구약의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감사가 넘쳐야 하겠죠. 감사가 오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죠. 청교도들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돼서가 아닙니다. 배가 고장이 났고요, 풍랑을 만났고요, 겨울의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 열매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내년에도 또 힘든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짧게 오늘의 본문을 좀 살펴보고 결론을 내릴게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언제든지 하는 거잖아요.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가 명령이에요. Imperative.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좀 해줄래? 그리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해줄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compromise 하는 게 아니에요. Contract을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인디비주얼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불평이 많은 사람이라 범사에 감사하는 건 잘 못하겠는데요. 이거는 띄고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는 잘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할게요. 그러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쉬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 자막 만들었는데 기도 없는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쁨이 없는 감사는 있을 수가 없지요. 이 세 가지가 얽혀 있어요. 세 가지가 항상 같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가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기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려니까 그러면서 그냥 씩씩거리면서 기뻐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무슨 별명이 있는가 하면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기쁨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편안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기쁨이 넘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하나만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Rejoice in the Lord always. Again, I will say rejoice. 잔소리 아니에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럼 잔소리죠. 근데도 사도 바울은 지금 잔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속상한 일을 만났어요. 슬픈 일을 만났어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눈물이 흐르는데 마음은 찬양을 하고 있어요. 입술은 열어서 찬송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주 힘든 일이 당했을 때, 폭동 당했을 때 다 잃어버리고 나서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입에서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는데요. 그 노래가 그 찬양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골든 마우스. 아, 말을 정말 잘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에 자막이 있어요. 환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쁨을 찾을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래요. 그래서 기쁨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밥도 안 먹고 기도하면 저는 못해요. 저는 굶는 거 잘 못해요. 몇 시간만 지나도 배가 고프니까 굶는 거 잘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운전할 때 어떻게 해요? 눈 감고 기도하면 사고 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일할 때 눈 감고 있으면 잘리면 어떻게 해요? 못한다고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것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첫 번째로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내가 일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 소망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조강수 목사님,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을 때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하루는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마지막 들어가는 골목은 그렇게 큰 길이 아니에요. 작은 길이에요. 근데 차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사모님이 마켓을 갔다 오시는지 쇼핑백에 이렇게 들고 가면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난 운전하니까 무슨 말인지는 못 들이잖아요. 뭐라고 입이 막 이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만났을 때 사모님 그 마켓 갔다 오시면서 뭐라고 한 게 무슨 말이에요? 뭐 하셨어요? 찬송하셨어요? 했더니 아니야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 자기 아들이 목사니까, 당신 아들이 목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을 갖자라라고 하는 말은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습관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규칙적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장로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규칙적으로.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집안의 가장은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LA에 장례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68년생이시니까 젊은 나이에 자매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조사를 하는데 남매가, 세 남매가 있어요. 세 남매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기억나는 거, 추억을 이야기하는 게 몇 가지들 조금씩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아이들 똑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기도하는 엄마. 밤늦게 12시 넘어서라도 밤늦게 뭐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가든지 잠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리빙룸에 빨간색 의자, 저는 그 단어를 아직도 못 잊어요. 빨간색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가 아이들한테는 가끔씩 있을 거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서 나와보면 엄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늘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를 합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말 없이 무언으로 기도를 하든 소리 내서 기도하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리 내서 기도해야만 기도가 됐다고 생각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소리 내서 기도하면 시끄러워서 못한다고 그러시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방법의 문제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결과가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때가 아니잖아요. In all circumstances, 어떤 일이든지 좋은 일을 만나든 슬픈 일을 만나든 고통을 당하든 기쁨을 만나든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말을 했을까예요. 사도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말을 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이 얼마 되지 않은 연약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 그리스 쪽인데, 마게도니아 쪽인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야밤도주를 했으려고요. 그 정도로 심하게 박해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교회라면 힘들어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면 하나님이 뭘 해주시겠지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힘든 것 자체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파요. 지금은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미리 믿어버리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땡겨 갖고 오는 거예요. 땡겨서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나서 18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여기에 접속사 하나를 번역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원하시면 아멘. 크게 아멘. 근데 성경은,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아주 잘 가르쳐 준 것이,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울 곳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자녀가 복을 받고 너의 가축이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계속해요? 짧은 길이니까 그만 여기까지. 이게 신명기 28장이잖아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듣고 청종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이와 같이 임하리니 그러면서 쫙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밖에 안 가르쳐 줬어요. 조건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켜야죠. 여러분 개인도 지켜야 되지만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속상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기뻐합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복해지면 여러분들도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감사주의를 맞는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